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솔밭에서 활 쏘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네 타기, 넓은 정각에서 투호하기, 대자리 깔고 바둑 두기, 연못에 연꽃 구경하기, 숲속에서 매미 소리 듣기, 비 오는 날 한시 짓기, 달밤에 탁족하기. 생각만 해도 참 낭만적인 이야기들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소서팔사라는 글에서 더위를 식히는 8가지 방법을 이렇게 시로 읊었다고 합니다. 더위에 맞서기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재미와 여유를 찾고 마음을 다스리다 보면 더위는 자연히 사라질 거다. 이런 가르침이었겠죠. 그런데 정약용 선생이 다시 태어나서 2018년도에 이 이례적인 폭염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땠을까요? 아, 올해는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보다는 폭염의 기세가 살짝 기운 듯도 싶긴 한데요. 쉼표 한번 없이 내리 계속되는 더위가 일상이 되다 보니 이젠 참 몸도 마음도 녹아내릴 것만 같습니다. 어찌저찌 여름 더위의 절정이라는 대설을 지나 중복이네요. 그나마 앞으로는 내리막길이겠지 하는 기대가 한 줄기 시원한 희망으로 여겨지는 날입니다. 7월 27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7월 27일 금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7284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쿨의 이 여름 전해드렸습니다. 와, 정말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솔밭에서 활 쏘고 대자리 깔고 바둑 두고 이 정도로 가실 수 있는 더위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여름 더위의 절정이라는 중복인데요. 여기까지 잘 버틸 수 있었다는 게 고맙기까지 한 그런 날들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하도 덥다 보니까 거리는 텅텅 비어있고 마트나 백화점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뭐 이것도 좋은 피서법이긴 한데요. 또 밤에 잠 못 이루고 야외로 나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24시간 커피 전문점, 심야 영화관까지 북적이고요. 곳곳의 수변 공원에서는 온 가족이 텐트를 짊어지고 나와서 한밤에 피서 즐기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또 한낮에는 피로에 절어 있어서 축 늘어지기 십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체력 보충을 위해서 가벼운 운동도 해주시고 영양 보충을 위한 든든한 식사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길게는 8월 중순까지도 더위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중복이니까 이제 내리막길 서서히 내려가겠죠. 이 생각만으로 위안 삼아보면서 오늘도 건강한 아침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의학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생활 속의 한방에서는 우리 몸과 건강에 관련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휴가철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을 위한 유용한 건강 정보죠. 여행자 설사 또 콜라라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법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연민주 리포터의 의학 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의학계의 새로운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연민주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들려주실 의학 정보 어떤 내용이죠?
네, 70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인류도 B형 간염을 앓았다는 사실이 밝혀질 정도로 이 B형 간염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병입니다.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는데요. 때문에 환자들은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해서 간 섬유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환자의 근육량이 감소하면 최대 3배까지 간이 딱딱해지는 간 섬유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국민 건강경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B형 간염 환자 500여 명 중 25%가량에게서 근육량 감소를 확인했고요.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시작해야 하거나 간경변 진행 위험이 있는 간 섬유화 증상을 보인 환자도 43%에 달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거나 체질량 지수가 높으면 근육량 감소와 간 섬유화의 관련성이 더 높았고 또 대사증후군이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증상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연구팀은 B형 간염 환자가 식이조절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면 간 섬유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첫 연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만성 B형 간염 환자가 근육량이 감소할 경우 간 섬유화의 위험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B형 간염 한번 걸리고 나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병인데요.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병이 더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볼까요?
네, 이 급성 심장질환도 여전히 인류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병인데요. 심각한 심장질환이 발생한 후에는 정신과 신체가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외상 후 증후군으로 우울증이 흔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남대학교 연구팀이 이 우울증을 적절히 잘 치료하면 심장질환의 재발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도 예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했는데요. 연구팀은 심장질환에 따른 우울증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6주간 절반에게는 항우울제인 에스시탈로프람을, 나머지 절반에게는 가짜약을 투여하고
네.
5년에서 12년에 걸쳐서 심장질환의 재발률과 그에 따른 사망률을 추적 조사해서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8년 1개월 후에 항우울제를 투여한 환자들의 심장질환 재발률은 8.7%로 위약을 투여했던 환자들보다 약 46%나 낮게 나타났고요. 사망률 역시 항우울제군이 18% 더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이 신체질환에 따른 정신질환에 대해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걸 뒷받침하는 결과라면서 이 난치성 신체질환에서도 정신의학적 관점에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심장질환에 따른 우울증을 잘 치료하면 향후 심장병의 재발률과 또 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흔히 심신의 건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필요성을 증명해준 그런 연구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요즘 불임으로 마음고생하는 부부들이 참 많은데요.
예.
미국 내분비학회에서 해산물이 임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팀은 해산물의 섭취량이 임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00쌍의 부부에게 해산물을 얼마나 먹는지 조사하고 1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해산물을 먹은 부부는 92%가 1년 내에 임신한 것에 비해서 해산물 섭취량이 그보다 적은 부부는 79%가 1년 내에 임신을 했습니다. 또 부부가 모두 같은 날 해산물을 섭취한 경우 성관계를 가질 확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39% 높았는데요. 연구팀은 해산물에 든 오메가3 지방산과 아연이 정자와 난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질을 높여서 이 성관계의 빈도와 또 임신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해산물을 자주 먹는 부부의 경우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결혼 연령이 워낙 높아지고 있고 또 환경 호르몬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임 부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산물 섭취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정보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어린 아이들이랑 또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져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는데요.
네.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성장기 아이들의 기억력 저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스위스 연구팀이 12세에서 17세 사이 아이들의 7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약 1년간 휴대폰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양을 측정하는 장치를 휴대하도록 하고 스마트폰에 언제 어떤 기능을 물량을 썼는지 추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설치해서 이 사용 패턴과 노출량을 분석했습니다.
네.
그 결과 습관적으로 얼굴 오른쪽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는 오른손잡이에게서 주로 기억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 전화 통화를 할 때 기억력을 관장하는 우뇌의 전자파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대로 왼손잡이가 왼쪽 얼굴에 휴대전화를 자주 가져다 대면 언어나 논리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도 점쳐졌는데요. 다만 머리와 떨어져서 문자를 보내거나 뭐 게임, 검색을 하는 활동은 전자파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기존의 연구에서도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서 귓바퀴나 두개골의 두께 등이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동일한 세기의 전자파를 흡수하더라도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혀진 바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전화 통화를 할 때 이어폰이나 스피커폰을 사용하고 또 잠을 자거나 충전을 할 때도 머리와 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핸드폰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오른손잡이 청소년들이 통화를 하는 등 오른쪽 얼굴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억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 전해드렸습니다. 늘 편리한 기술들은 생각지 못한 부작용들을 가져오곤 하는데요.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런 기술도 활용할 방법들 항상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해줄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가공식품이 유발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먹을수록 극심한 양극성 장애를 겪을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양극성 장애는 흔히 알려진 조울증의 다른 말로 기분이 들뜨는 조증과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기분장애의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죠.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이 2007년부터 10년간 100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및 식이요법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네.
극심한 양극성 장애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 참가자들은 평소 육포나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먹는 식습관이 있을 가능성이 다른 건강한 참가자들보다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가공육 처리에 쓰이는 질산염이 이를 섭취한 사람들의 뇌와 장내 세균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이유를 추정했습니다. 이 질산염은 체내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로 바뀌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로 양극성 장애가 있는 참가자들은 혈액 속의 산화질소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선행된 실험에서 이 먹이에 질산염을 첨가한 쥐들이 불과 몇 주 만에 조울증 징후를 보이는 걸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연구팀은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가 더 이루어지면 이 양극성 장애에 대한 음식 조절 치료가 동반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많이 섭취한 사람일수록 조울증을 앓게 될 위험이 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천연 성분 또 천연 재료로 이루어진 음식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소리 없이 다가오는 병이죠. 이 당뇨병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오, 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최종 심의 결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 치료가 안전성 및 유효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이 대사 수술은 기존 내과적인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혈당 조절이 어려울 때 위 절제나 소장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음식물의 섭취를 제한하거나 흡수 과정을 변형시키면 혈당을 유지하는 장 호르몬 등의 변화를 유발해서 혈당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대사 수술 이후에 약물 투여 없이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환자는 50% 수준이고 제2형 당뇨병 초기 환자의 경우는 이 수치가 약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는 이미 입증돼서 세계적으로는 널리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부 대학병원에서만 시행되고 또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서 적극적인 수술 치료법이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고신해철 씨의 사건 이후에 비만대사 수술에 대한 인식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네.
이번 고시가 좀 더 안전하면서도 획기적인 치료 시행의 계기가 될 거라면서 이 비만 및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약물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대사 수술 치료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서 앞으로는 제2형 당뇨병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보만 더 살펴볼까요?
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우리 쌀과 전통 된장에서 분리한 토종 유산균을 활용해서 순식물성 요구르트를 개발해냈다는 소식입니다. 일명 쌀 요구르트는 기존의 일반 요구르트에 비해서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가바의 함량이 크게 늘어서 항균, 항산화, 함염증 효과가 있고 또 영양 균형 유지 및 장 건강 개선 효과도 가져다 준다는데요.
네.
이 농진청은 쌀 요구르트의 총 아미노산 함량은 일반 요구르트보다 1.5배 이상 많고 그중 라이신은 12배, 가바는 4.6배 더 많다면서 이 아미노산 종류도 23종으로 일반 요구르트보다 7종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진청은 이 연구 결과가 앞으로 고부가 발효식품 개발과 함께 국내 쌀 소비의 촉진에도 기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쌀과 된장에서 추출한 토종 유산균으로 순식물성 요구르트를 개발해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일반 요구르트보다 항균 작용 또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저도 평소에 유제품 즐겨 먹는데 이 제품은 맛이 어떨지 한번 꼭 맛보고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최근에 발표된 의학 정보들 살펴봤습니다. 수고해 주신 연민주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 뒷자리 3383번 쓰시는 분, 무더운 여름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남진의 빈잔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이 더위에 모두가 다 힘들겠지만 특히나 이렇게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농사 지으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3383번 쓰시는 분, 남진의 빈잔 전해드릴게요.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코이는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맘도 따라오네.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한방.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몸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게 궁금했다는 점이 있으시면 건강한 아침으로 연락주세요.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지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4171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45세 남성입니다. 결혼한 지 3년째인데요. 2년 전부터 다른 증상 없이 몸이 많이 뜨거워요. 와이프가 너무 덥다고 따로 잘 정도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하셨네요.
예, 뭐 43세경에 결혼하신 남성분께서 그 무렵부터 몸에 열이 많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사실 근데 이 결혼을 하면은 몸에 변화 좀 오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에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어떤 환경이라든가 음식을 비롯해서 또 신경 정신적인 면에서 변화 요인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어쨌건 이분처럼 몸 속에 열이 심하다 이거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 열이 심하면은 몸에 원기를 갈가 먹고 몸에 물기를 말려버리거든요.
네.
적당히 있어야지 이렇게 밖으로 많이 뜨거울 정도로 많은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이래 열이 많아지면요, 자꾸 원기가 떨어지면서 당연히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게 마련이고 정신도 맑아질 수가 없고 특히 열이 머리로 올라온다면 눈으로 올라온다면 머리하고 눈이 아프다거나
네.
따갑고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입이 바싹 마르게 되고 또 잠도 편히 자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분은 열이 생긴 원인부터 찾아야 되겠는데요.
네.
어디에 뭔가 이상이나 병이 생긴 탓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조화가 깨어진 탓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신 뒤부터 뭔가 자주 드시고 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혹은 또 뭐 건강식품이 뭐가 있는지를
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인삼이나 홍삼, 뭐 마늘, 꿀, 뭐 복분자, 뭐 찹쌀, 수수, 뭐 심지어 개고기나 뭐 개소주 이런 것 열성 음식을 드신다면 당연히 열이 점점 많아지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과로하고 또 잠은 적게 자면서 음식 섭취 부실, 영양 부실이죠. 특히 고기를 특히 적게 먹었다. 이래도 허혈이 오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이 편치 않고 자꾸 짜증이나 화를 자주 내거나 이런 경우에도 몸에 열이 자꾸 생겨나서 열이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네.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질문은 휴대폰 뒷자리 8842번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49세 남자인데요. 음식물을 섭취하면 명치 안쪽이 꽉 막히고 통증이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하셨네요.
예, 음식 먹기만 하면 속이 더부룩해서 뭐 별로 더 먹지를 못한다거나 자꾸 꽉 막히고 이렇게 아프다면 이거 뭐 비위장 기능이 재구실 잘 못하거나 약해지는 거죠.
예. 예.
음식물이 속에 딱 들어가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꽉 막힌 느낌이 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그 기본적으로는 비위장이 좀 차가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배를 만져보면 배가 차가운 편이고 손발이 차다. 그렇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들. 예를 들어 뭐 요즘 같으면 냉면이라든가
네.
뭐 참외라든가 뭐 이런 고사리라든가 염뿌리 뭐 네. 가지 이런 찬 성질 음식이라든가 혹은 냉장된 음식을 자주 먹거나 계속 먹거나 혹은 식사 때 혹은 식사 직후에 창기온 받는다. 요즘 식당들 다 에어컨 아주 세게 틀어놓지 않습니까?
맞아요.
몸이 냉한 분들은요. 그냥 음식을 먹는데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찬 데서 먹거나 먹고 나서 또 뭐 커피 한다고 또 찬 데가 있으면 또 속이 냉해지게 됩니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 소화를 시키는 것도 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예.
속에 열이 많은 분도 소화 잘 됩니다. 먹고 또 배고프다 그러면.
네.
그게 심한 게 뭡니까? 당뇨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이 냉하면 소화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뭔가 다른 요인이 있어서 뭔가 뱃속을 냉하게 했다. 그럼 소화가 잘 안 되게 마련이에요. 한방 진단명으로는 뭐 중기 부족, 뭐 비위 기허, 비양허증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분이 중년 근래에 들어서 뭔가 일이 너무 바쁘다. 식사를 제때 잘 하지 못한다. 불규칙하다.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재기능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위장이 튼튼했던 사람이라도 뭐 일 바빠가 한동안 언제부턴가 식사를 제때 못했다. 기능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연세가 49세인데 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몸에 뭐 과로해서 기력이 떨어지면요. 비위장 기능도 허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나 예전에 소화 잘 됐어?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나이 들고 기력이 떨어지고 또 과로했다. 당연히 비위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이것저것 다 마음대로 먹으려 하면은 소화 안 되죠.
그 밖에도 음식을 먹었을 때 명치 쪽이 꽉 막히고 통증이 생기는 원인 뭐가 있을까요?
예, 뭔가 예전에 한번 과식하거나 해서 뱃속에 음식 먹은 엉어리가 남아 맺혀 있다. 뭐 이런 경우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로는 계속 막히고 팽팽한 빵빵한 느낌이 들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뭐 그런 경우에는 입에서 냄새도 잘 나고 변비도 생깁니다. 또 뭐 체할 것까지는 알지만 좀 과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비위장에 습기나 담이 많이 생긴다. 다 먹은 게 다 내려보낸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담이나 습기가 많이 생기는 분들 주로 저 비만한 분들이죠. 맑은 양기가 맑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탁한 것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합니다. 꽉 막혔단 얘기예요.
네. 네?
그러면은 헛배 부르고 트림 나고 신물이 올라온다거나 자꾸 미식거리고 또 토하기도 한다거나 음식을 싫어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본래 신경이 예민한 데다 또 미래에 대해서 일 때문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네.
그러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고 마음이 이것저것 불안한데 소화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장기가 첫째는 대장입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이 많은 거고
예.
그다음에 많은 게 위장이에요. 그 신경성 위장이 많잖아요.
네.
그 자율신경이 대장에 제일 많고 그다음 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과도하게 써서 기가 소통 못되고 꽉 막힌다.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고 심지어 신경 쓰고 짜증내고 할 때는요. 옆구리가 막 아프고 합니다.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화를 자주 내면서 한숨을 자주 쉬게 되고 뭐 그럴 때는 신경성 원인을 살펴봐야죠.
예, 기본적으로 소화를 담당하는 비위장이 허약해진 게 문제일 텐데요. 그렇다면 이 비위장은 주로 어떤 원인 때문에 허약해지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비위장이 허약한 체질을 타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고나면 또 조심 해야 되는데
네.
또 폭음, 폭식 이런 음식 섭취 문제가 있으면 점점 더 약해지는 겁니다. 또 과로하면 비위장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또 뭐 어떤 원인이든 막 구토를 자주 했다, 설사를 자주 했다. 이것도 비위장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네.
또 근심 걱정을 쭉 많이 했다. 즉 스트레스를 오래 받았다. 당연히 비위장 기능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비장이 허약한 게 점점점 심해져가면 비양허가 됩니다. 즉 비장의 따뜻한 기운, 양기가 많이 쇠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보면 찬 성질의 음식이나 뭐 약을 먹는다거나 특히 성질이 차가운 약재 몸에 좋다고 막 그걸 막 과도하게 오래 먹었다. 그럼 비위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또 대변 잘 나오게 하는 약들은 대부분 찬 성질이 많거든요. 네. 찬 성질이고 아래로 갈아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비장은요 너무 내려가면 안 좋아요. 네. 위장 기운은 내려가도록 해야 소화가 잘 되지만 비장은 반면에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너무 처지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내려간 기운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기운이 너무 처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조화라는 것이 비장과 위장이 붙어있지만 위장은 내려주고 비장은 끌어올려주고 요 두 개가 적절히 조화가 맞아야 소화도 잘 되고 밥도 잘 먹고 몸도 유지할 수 있는데 너무 올라가기만 해도 안 좋고 너무 내려가도 안 좋은 겁니다. 균형과 조화입니다. 네. 그래서 괜찮은데 대변이 좀 잘 안 나와. 자꾸 변비약을 자꾸 내려가는 약은 내려가는 기운을 주니까 비장에는 안 좋으니까 약해지는 겁니다. 조금 먹는 건 괜찮지만 상습적으로 먹으니 그리 되는 겁니다. 네. 또 항생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떤 원인으로 항생제 오래 먹었다. 네. 그것도 자꾸 대변을 내려주고 또 찬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의 양기는 점점 상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항생제 먹어도 괜찮아.
네.
나이가 들어서 양기가 약해진 상태에서 항생제를 먹으니까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체질적으로 비위장이 허약한 경우에는 증상이 주로 어떤가요?
예, 뭐 그런 체질이라면 음식이 잘 조절되지 못하고 잘 먹지 못하거나 과로하거나 질병 오래 앓는다거나 혹은 약을 잘못 복용한다. 그러면 비위장 손상이 오겠죠. 치료 안 받으면 점점점 나빠집니다.
네.
그러면 속이 더부르고 답답한 게 공복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때가 돼도 음식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속은 비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몸은 나른하고 기운 없고 대변은 늘 보면 묽게 보거나 설사가 나옵니다.
네.
더 나아가면 이제 위무력증이 오를 수 있거든요. 위장 벽에 있는 근육이 이완돼가 무력해지고 위운동이나 소화작용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예.
즉 음식이 들어가면 막 위장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느릿하게 움직여 위운동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식 먹어도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위장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위장에 들어가면 빨리빨리 섞어가 12장을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오래 걸리니까 항상 더부룩하고 자꾸 트림이 나게 되고 배가 상쾌하지 못하고 입맛도 없습니다. 생각이 없게 돼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위장이 아래로 처지는 거 위하수도 동반됩니다.
네.
오래 머물러 있으면 하수가 잘 옵니다. 위하수가 있다 그러면은 음식으로 한 체기라든가 팽만감, 트림, 식욕부진에다가 머리가 무겁고 잠도 잘 안 오고 전신 쇠약, 나른함. 위장 때문에 이런 증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를 잘 되게 하려면 어떤 음식들을 주의하면 될까요?
뭐 사실 한방에서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네.
체질에 맞지 않은 음식을 조심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속이 냉한 분이라면 찬 성질 가진 음식이나 냉장 음식 주의해야 되겠죠.
네.
특히 여름철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부터 메밀, 뭐 보리, 팥, 좁쌀. 그리고 미나리, 뭐 시금치, 고사리, 오이, 상추, 우엉, 염뿌리 이런 거. 그리고 돼지고기, 오리고기. 그리고 오징어, 낙지, 뭐 다시마 이런 걸 조심을 해야죠.
네.
또 과일도 대부분 차가운 성질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속이 냉한 분들 여름에 참외 먹고 주무셔봐요. 배 불부글 그리고 설사 납니다.
예.
수박도 그렇고 양딸기 그렇고 포도도 그래요. 그다음 밀가루도 기의 소통을 막아서 소화에 부담을 주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서 소화작용이 뛰어난 음식은 뭐가 있나요?
소화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밥이나 떡 같은 곡식을 먹을 때는 식혜를 마시면 소화에 좋습니다.
네.
왜? 이 식혜의 원료가 보리, 길금. 보리는 차가운 거지만 싹을 틔운 맥아. 이게 소화제입니다.
네.
따뜻해서 소화를 잘 시키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 수정과도 좋아요.
네.
계피와 생강이 들어있잖아. 따뜻한 성질이거든요. 평소에 속이 냉한 하면서 소화 잘 안 되는 분들
네.
이런 분들 배탈 방지해 줍니다. 또 생강도 원래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속이 차가워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토하는 분들에 좋고요. 또 마늘도 이게 또 소화제이기도 합니다.
네.
따뜻하게 해주고 특히 그 고기 먹고 체할 때는 그 마늘이 좋습니다. 고기 먹을 때 마늘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시켜주고
네.
또 이미 막혀 있거나 응어리 맺힌 것도 마늘이 잘 풀어줍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청취자분들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생활 속의 한방,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4064번 쓰시는 분의 문자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덥고 또 바쁜 하루 시작해봅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길 바라면서 노사연의 바램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연들의 공통점이 다 너무 더워요. 무더운 하루 시작됩니다. 정말 덥네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4064번 쓰시는 분, 오늘 정말 더운 날씨가 또 이어지겠지만 시원하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하신 곡 전해드립니다. 노사연의 노래예요. 바램.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9988 건강 길라잡이.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몸의 장기별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고려대의대 가정의학과 김도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휴가철 해외여행 시에 주의해야 할 질환들을 살펴볼 건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설사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여행자 설사와 콜레라에 네.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뭐 음식이 바뀌어서인지 물이 바뀌어서인지 설사라든지 복통 경험하는 경우 참 많은데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선은 여행자 설사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행자들이 겪는 가장 흔한 질환이 여행자 설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사업이나 뭐 여행을 위해서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뭐 1천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분들이 이 여행자 설사 때문에 고생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 물갈이라고도 맞아요. 얘기 많이 하셨죠.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열대 지방을 여행할 경우에 특히 발생 빈도가 높고요.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낫게 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 여행이 아니라 고행길이 될
맞아요.
수가 있어서 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즐거운 여행길에 뜻하지 않게 계속해서 설사를 하게 되고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되면 여행을 망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행자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 여행자 설사라는 것이 물갈이라고도 얘기하듯이
네.
먹는 음식, 특히 물 같은 경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가능하다면 꼭 끓인 물이나 포장된 생수를 마시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거리를 가다 보면은 시원한 음료나 뭐 이런 얼음 같은
그렇죠.
경우가 들어있는 경우도
네.
많이 있는데 얼음은 투명하고 깨끗해 보여서 안심할 수가
맞아요.
있는데 사실 이 얼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얼음이 들어있는 음료가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직접 껍질을 본인이 벗겨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 하면 그래도 좋을 것 같고
네.
음식물은 가능하면 익힌 것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손위생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출을 전후에 반드시 비누를 꼭 손을 꼭 닦고 그런 여의치 않다면 알코올 젤 같은 걸로 세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동남아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설사를 하게 되며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여행자 설사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설사가 아주 심한 경우에 콜레라 같은 병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만약에 설사가 아주 심하다면 콜레라도 충분히 가능성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보고가 됐는데 우리나라 올해 첫 해외의 콜레라 사례가 발견 방송이 됐었습니다.
네.
지난 6월 30일 날 인도에서 입국하신 분이 설사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콜레라 기운이 검출이 되었거든요.
네.
이제 아마도 더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지역 지역들을 여행하신 분들이 만약에 설사가 심한 설사, 특히 이제 쌀뜨물 같은 설사라고 하죠. 수양성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꼭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필요하다면 콜레라 검사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콜레라라는 게 정확히 어떤 병이고 이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콜레라는 그 콜레라 균 균에 감염이 되는 급성 장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토, 특히 설사가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이 감염되는 경로는 이 균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직접 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간혹 감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감염병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단체로 또 발병하기도 합니다. 보통
네.
감염이 되고 나면 일주일 이내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설사나 구토 증상이 생기는데
예.
설사가 계속 너무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탈수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탈수를 제대로 치료를 못 하게 되면 이 탈수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죠.
네.
사실 그렇지만 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사율이 1% 미만이니까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어린이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더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콜레라가 의심되는 그런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탈수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탈수가 되지 않도록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게 가장 주된 치료가 되겠고
네.
이 수액이나 전해질 보충이 충분하면 대부분은 일주일 이내 회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2차 감염이나 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또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콜레라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먹거리를 통해서 우리 손이나 먹거리를 통해서 경구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안전한 식수를 마시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 음식물은 끓이거나 익힌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만지기 전이나 배변 후에는 꼭 손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갖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워낙 그 유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간혹 이 백신을 통해서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허가된 경구용 백신이 있어서요. 기초 접종을 이해해야 되니까 사전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제 예방 접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예방접종을 콜레라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국가들도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콜레라가 유행을 한다든가 그 지역에 이제 유행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네.
입국 시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행 전에는 본인이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해외여행 질병정보라고 하는
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각 나라들이 있고요.
예.
그 나라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몸의 장기별 건강관리법, 여행자 설사, 그리고 콜레라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고려대 의대 김도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끝곡 휴대폰 뒷자리 855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한 아침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실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패드를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